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후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좀 새롭죠? 우리 승민이가 챙겨와줘서 한번 입고 와봤습니다. 설교 도입부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몸으로 말해요 퀴즈를 잠깐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퀴즈가 올라올 텐데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정답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누군지 한번 맞춰봅시다.
얘들아, 다시 한번 나갈까요?
자, 먼저.
호동생이 맞네요, 여기에. 자, 저는 뭐 날강두니, 함불갓두니 하지만 메시보다는 호날두가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건가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퀴즈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퀴즈입니다. 누굴까요?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캡틴, 우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우리 찰칵 세레머니였습니다. 잘 맞추네요. 좀 재밌죠? 자, 다음 퀴즈는 우리 친구들 말고 선생님들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힌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 인기 아이돌입니다. 자, 답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주면 돼요. 저의 용기를 좀 주세요. 이거 세레모니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용기를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그냥 빨리 맞춰주시면 돼요. 제가 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거제 야호! 죄송합니다. 네, 누구죠? 네, 리센느. 우리 리센느가 리센느의 미나미 씨가 우리 거제도 가서 한 거제 야호입니다. 좀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뭐 축구 선수랑 우리 여자 아이돌의 이제 세레모니를 해봤는데 사실 에디드로 이 정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누구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레모니라는 거는요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고유한 행위이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찰칵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이 세레머니를 하면 누구를 생각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를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레머니가 갖고 있는 큰 영향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축구 선수처럼 그리고 아이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세레머니가 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세레머니는 없을까요? 뭐 십자가 혹은 성경 영락고등부 키링 할렐루야 아멘 인스타 사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고유한 세레머니.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고유한 세레머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세레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갖고 있는 세레머니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보는 이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정답이 벌써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이 바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마무리 지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우리는 살짝 오해할 수도 있어요. 언제? 만약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와 이 편지의 맥락이 없으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를 좀 쉽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들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가능해요? 어려워요. 그러면 뭐야?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 할만했나 보다? 얘네 뭔가 신앙생활 할만했나 봐. 그래서 지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럼 일은 누가 해? 돈은 누가 벌어? 아, 교회가 재정적으로 엄청 잘 살았나 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맨날 기도하면 돼요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줬나 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뭐야? 여름 사역이든지 겨울 사역이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 간에 교육자들 간에 다툼 없이 갈등 없이 잘 풀렸나 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방금 제가 말한 이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가 제가 말한 대로 순탄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1장에서 오늘 이 편지가 왜 쓰였는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제가 방금 이 성경 구절들을 쭉 읽었는데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죠?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거는요, 그 교회가 평탄하고 안전하고 순탄한 길을 걷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커서 급하게 지금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바로 이꼴 고난의 연속을 말합니다. 로마는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매년 일정 기간마다 황제의 평안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뭄이라면 비를 내려주는 신에게 제사를 다 함께 지냈어야 했고 만약 농사를 짓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또 다 함께 모여서 농사를 위해 기도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를 지냈을까요? 안 지냈을까요? 안 지냈어요. 뭐라 했을까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궁금한 거죠. 만약에 아무 일도 없어요. 평탄하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농사든 일이든 무엇이든지 문제가 생기는 순간 그 모든 탓은 누구에게 돌린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다라는 거예요. 뭐라 하겠어요? 너가 제사 안 지내서 우리 농사가 망한 거잖아. 너가 그 자리에서 제사 안 지내서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못 간 거잖아. 너가 제사를 안 지내서 지금 우리 마을에 재앙이 닥친 거야. 어떻게 할래? 책임져. 배상해. 어떻게 할 건데? 마치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은 다 했는데 여러분만 안 해서 여러분이 불이익을 얻는 것과 여러분 반이 불이익을 얻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런 차별이 한 번으로 끝나는가입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요? 한 번으로 안 끝나죠. 왜? 이 중에 내가 오늘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무슨 하루일치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고난이 되었을까요? 직장에서부터 고난이었겠죠. 더 나아가서는 형제와의 관계, 심지어는 가족들에서도 도태되고 외면됐던 것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킨 게 그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여러 지역의 본이 되었다. 그냥 본도 아닙니다. 큰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할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 비밀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혹 방금 제가 비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 이야기 듣자마자 대단한 방법 있는 거 아니야? 기발한 방법 말씀해 주시나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쉽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정답은요, 정말 단순해요. 뭐라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과 힘든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건요, 그들이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고 잘났고 뭘 많이 배워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 안에 꽉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것이 내 삶의 가치관, 삶의 방향, 모든 비전과 모든 것을 바꾸었음을 고백한다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면서 잠깐 내 성격이 좀 좋아지고 밝아지고 좀 참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나란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하는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우연하게 태어나서 홀로 버티며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존재라고 세상은 인간론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아니, 태초부터 너는 내 계획 속에 있었고 너가 이 땅에 살아 숨을 쉬는 이유는 분명히 있으며 너가 마주하게 될 그 죽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야 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당연히 내 힘으로 살아야 하죠. 그래서 우린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을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함에 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독고다이, 홀로 살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함에 가하니,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에 소망이라는 근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다른 건 말한 거 아니에요. 이 소망이 그들의 근거가 되니까 기뻐할 수 있었고요, 기도할 수 있었고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똑같아지는 거죠. 내가 기쁠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도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너무나 기대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주어진 학업과 여러 문제들을 이제 내 힘만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 기도, 감사가 우리의 세레모니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한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러면 이제 이 세레모니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아멘. 자, 12절과 13절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을까요? 먼저는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 분들이 더 계시죠.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 선생님으로부터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부모님에게는 교회를 간다고 말해놓고 매주 PC방을 갔대요. 매주 PC방을 갔답니다.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에게 드는 마음은 아 그래 교회는 안 나올지언정 수련회를 한번 가자라는 마음으로 매주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답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짜 그거는 과학인가 봐요. 답장을 안 했어요. 답장을 안 해서 선생님이 어떡하나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속 답장을 안 하니까 뭐 오든지 말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또 화도 났었대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근데 수련회 당일날 봉사관 앞에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친구 안 보여요. PC방 갔나 봐요. 안 보여요. 근데 그 친구를 보자마자 선생님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마음들이 사르르르 녹았다고 합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마음을 쓰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돈을 쓰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면 뭘까요? 선생님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채워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자신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주변으로 나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먼저 사랑을 전한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세레모니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화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반 선생님들, 친구들 다 누군지 알죠? 선생님들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면 손가락 하트 해서 우리가 사랑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공동체는요, 사랑을 받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나누는 공동체예요. 나누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굴에 미소도 생기고. 종호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3학년 7반 친구들 많이 좀 해주세요, 종호쌤한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세레모니는요 여기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레모니는 우리 각자의 자리, 삶의 자리로 뻗쳐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이 없는 자들을 도우며 모든 사람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14절에서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가 끝나면 다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각자의 가정으로 다 돌아갑니다. 재밌는 거는 그곳의 공통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는 그곳의 공통점 무엇이죠? 이곳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내 세레모니가 더 멋있어,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해, 내가 하나님 찬양 더 잘해, 내 믿음이 더 신실해, 내가 뭘 더 잘해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레머니를 뽐내고 자랑하고 크게 외쳐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세레머니를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세레머니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오래 참음이고요. 두 번째는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교회 공동체에서 보이던 이 사랑이 이제 오래 참음과 선을 따르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른 걸까? 사랑과 오래 참음과 선을 행하는 것이 다 다른 걸까요? 아니에요.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다릴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동일하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정말로 신기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한번 눈 감고 그렇게 용서하니,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간증들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한번 참아주고 한번 용서해주고 한번 사랑해주잖아요. 그럼 그곳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18편 6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세레모니, 기쁨, 기도, 감사는요,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연출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레모니는요, 남들 눈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출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레모니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지 않으면요, 그냥 포기하라 합니다. 상황 좋지 않으면 포기하고, 너를 화나게 하면 너가 화나는 거 당연한 거고 감사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레모니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알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기도할 줄 알며 무엇보다도 부족하고 결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영락고등부, 신앙의 세레모니를 수 하는 것처럼 멋지게 하는 우리 영락고등부가 되어서 이제 다들 계약했잖아요. 계약한 그 자리 2학기 때는 아, 뭔가 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뭔가 좀 다르다, 멋지다 라는 소리를 듣는 우리 영락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세레머니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고등부가 주일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멋진 세레머니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